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EU의 외교 수장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 중인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벨기에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북핵 문제에 대한 엄중성과 대응의 시급성이 커졌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 대북 제재 결의의 조속한 채택과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독자 제재 등 대북 압박 수단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EU의 안보리 결의 이행과 독자적인 제재 조치 마련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동참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모게리니 고위 대표 역시 EU의 대북 압박 노력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EU 차원의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5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게 아프간 정부와 평화협상을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탈레반이 전투를 영예롭게 끝낼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주 반군단체의 지도자가 아프간 정부와 체결한 평화 합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평화 합의는 탈레반이 전투를 끝내고 지속적인 안정을 보장하며 국제연합군의 완전한 철수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합의에 따라 반군단체 헤즈베 이슬라미는 전투를 중단하고 국제 반군단체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며 여성과 소수계의 권리는 보장하는 등 아프간 헌법을 수용해야 합니다. 탈레반 측은 케리 국무장관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을 중단시키기 위한 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4일 시리아 사태가 전반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전투를 끝내도록 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5일 벨기에에서 개최되는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러시아 측 대표를 별도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한 시리아 휴전이 지난달 발효됐었지만 일주일 만에 파기되고 전투는 다시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안토니우 구테헤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10월 의장국인 러시아의 비탈리 주르킨 대사는 5일 차기 사무총장을 뽑는 6차 비공개 예비 투표에서 구테헤스 전 총리가 이사국들로부터 찬성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추르킨 대사는 다음 날인 6일 안보리 공식 투표를 통해 구테헤스 전 총리를 단일 후보로 유엔 총회에 추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안보리는 일종의 찬반 투표를 통해 유엔 총회에 본 투표로 보낼 단일 후보를 선출합니다. 선출을 위해선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며 상임 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합니다. 한편 현재 유엔을 이끌고 있는 한국 출신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올해를 끝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반 사무총장은 지난 2006년 사무총장이 된 뒤 10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미 동남부 지역을 향해 북상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당국은 5일 허리케인 매튜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상륙 예상 지점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시속 193km의 풍속과 함께 강한 폭우를 동반한 매튜는 오전 11시 현재 바하마제도 남쪽 169km 지점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매튜는 앞서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 일대를 강타해 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5일 미국 태평양 사령관과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5일 도쿄에서 만나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10월 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이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한 복원 사업에 긴급자금 75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내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시멘트 그 하차 작업이 있었습니다. 대대원이 한 200명 정도.
북한 돌격대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대판 노예노동 실태가 공개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이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한 복원 사업에 긴급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에 설사병 등 의약품을 지원하고 수해 지역의 질병 관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가 3일 북한에 대한 긴급대응 지원금 75만 달러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난주 유엔 4개 기구의 대북수해 지원 활동에 긴급대응 지원금 435만 달러를 배정한 지 닷새 만입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 웹사이트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에 배정된 이 자금은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보건 지원을 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재민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설사병과 급성호흡기 질병 치료약 등 기본 의약품을 비치하고 수해 지역의 질병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이번 홍수 피해 대응에 긴급 투입하는 자금은 총 485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지난 28일 배정됐던 410만 달러는 세계식량계획 WFP에 180만 달러,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에 170만 달러, 식량농업기구 FAO에 60만 달러로 배분돼 30일 전달됐습니다. 또 29일 유엔인구기금 UNFPA에 배정됐던 25만 달러는 3일 지원됐습니다. 긴급대응 지원금은 인도주의 구호가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을 통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들에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수재민 지원 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함경북도 수재민 60만여 명을 지원하기 위해 미화 2,82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으로 이재민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식량과 보건, 영양, 식수, 위생 지원을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타판 미슈라 주북한 유엔 상주 조정자 겸 유엔 개발 계획 상주 대표는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집을 잃은 수만 명을 구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북한 내부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부족한 식량 배급, 시장 활동 금지, 정부에 대한 분노 증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SIS는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 36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 내 9개 도에 걸쳐 실시됐으며 북한 내부에서 이러한 조사가 실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CSIS는 설명했습니다. 탈북자를 조사한 경우는 많지만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을 조사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CSIS의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내부에서 여러 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력이 있는 단체에 조사를 위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와 응답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CSIS가 설문조사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내부의 9개 지역에서 조사가 이뤄진 점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콜린스 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는 제3국의 탈북자들을 상대로 과거에 이뤄진 조사들과 비슷한 결과를 냈다며 다만 최초로 북한 내부에서 직접 북한 주민들의 입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이번 보고서에서 배급, 시장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주민들은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생존을 위해 배급제에 의존하지도 않으며 정부가 경제활동을 방해할 때 가장 큰 분노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CSIS는 밝혔습니다. 공공배급제가 양질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36명 중 한 명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만이 1990년대에 충분히 받았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을 뿐입니다. 당국의 어떤 행동에 가장 반감을 가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주로 경제활동과 연관돼 있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장사 미천을 보안서에 빼앗겼을 때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누구도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사죄로 교화소에 가게 됨, 강압적인 노력 동원, 세외 부담, 노인 미달, 재산 몰수, 교화소 수감, 배급 중단과 세외 부담, 생활상의 불편, 정전과 수돗물 단절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또 많은 응답자들은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당시 북한 당국에 가장 화가 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CSIS는 2011년 한국통일연구원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화폐개혁에 대한 반감이 드러났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문조사는 28살에서 80살 사이 남성 20명과 여성 16명을 상대로 실시됐습니다. 이들은 평양시, 청진시, 무산시,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량강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노동자, 의사, 회사 대표, 주부, 공장 노동자, 이발사, 요리사, 목욕탕 직원 등이었습니다. CSIS는 이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내용 중 비공식 시장, 물물교환, 외부 정보, 통일 등에 대한 결과도 취합해 앞으로 네 차례에 걸쳐 더 소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5일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 통일의 문이 열리면 한국민들뿐 아니라 720만 해외 한인들과 세계 각국에도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과 2016 세계 한인회장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광적으로 집착할수록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며 결국 자멸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가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북한에게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탈북자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국제민주연구소는 최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자들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실제 경험담은 국제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북한에게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국제사회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제사회가 알지 못했지만 인권유린의 이야기가 탈북자들로부터 시민단체와 국제사회로 전해지면서 세계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3년 유엔에서 처음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 시작부터 끝까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침해 혐의가 사실임을 알게 됐다고 국제민주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자들로부터 증언을 더 모아 보고를 한 후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설립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제연합의 193개국 중 119개국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게 김정은의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유엔과 국제시민단체, 외국의 의회 공청회,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주요 회의에서 널리 공유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때 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증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왜, 언제, 어떻게 했는지의 육하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증언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만 압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자신의 탈북 경험을 세 문장 이내로 설명하고 각국 정부의 특정한 행동을 촉구하는 권고 한 문장을 포함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언 내용을 말과 글로 모두 연습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제민주연구소는 탈북자의 증언이 사실에 집중하고 정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정확한 거짓에 과장된 증언은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밖에 국제민주연구소는 증언으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보복이 두려울 경우 익명으로 증언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이번 동영상이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기금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돌격대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대판 노예노동 실태가 서울에서 공개됐습니다. 군대와 유사한 조직 생활을 하는 돌격대는 건설 사업 등에 동원되지만 임금은 거의 받지 못하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 착취 조직이라는 주장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중학교를 졸업한 박경호 씨는 곧장 828 청년 돌격대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나이 17살.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평양 만경대 구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를 나르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노동량에 비해 한 끼 식사는 강냉이 밥 한 그릇에 반찬 한두 가지 뿐이었고 월급도 국수 몇 그릇 사 먹을 정도의 액수에 불과했습니다. 탈북자 박경호 씨의 증언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시멘트 그 하차 작업이 있었습니다. 대대원이 한 200명 정도가 한 빵통에서 이렇게 포대로 이렇게 일반 이렇게 삽으로 떠가지고 등에라 메고 이렇게 자레라 등에라 메고 나르는데요. 이 시멘트가 몸에 다 붙어가지고 땀과 같이 이게 콘크리트가 돼요. 이게 가죽이 등까지 벗겨졌던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걸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일을 해봤거든요. 거기에서 일을 하면 돈을 주는구나. 아 근데 내가 저기서 3년을 무보수를 일했으니까 그걸 통일되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제2연합기업소 산하 25금속공장 건설사업소에 배치된 허광원 씨. 제2연합기업소는 북한 전역에서 토대가 안 좋은 사람들을 뽑아 조직한 곳으로 개성에서만 모두 500여 가구가 무산으로 추방돼 건설 현장에 동원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뒤 서두수 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과 온성 탄광 등에서도 일한 허 씨는 하루 종일 허리를 펴지 못한 채로 일하느라 지금도 허리가 구부정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한 마리 끌려가는데 곱게이를 야당 땅에서 베려가지고 그걸로 석탄을 파내는데 아침에 아들 아비 아침에 들어가면 저희 때까지 허리를 못 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웃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춥다 무슨 이거 뭐 여기 못 살 때다 이런데 추워다 이건 저 무슨 그런 놈들은 아침 일어나면 가족이 다 없어지고 없어지고 한 70세대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치적 수용대로 다 보냈다고요.
북한 인권시민단체 열린 북한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돌격대 내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돌격대에서 이루어지는 현대판 노예노동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돌격대는 대략 10년의 복무 기간 동안 군대와 유사한 조직 생활을 하며 국가 건설 사업에 동원되지만 임금은 거의 없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 착취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중학교 졸업생 중 출신 성분과 신체 조건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동원되는데 고된 노동과 배고픔, 구타로 이탈자들이 많이 발생하며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도 자주 일어난다고 전했습니다. 남녀 비율은 5대 5 정도로 남녀 간 작업의 구분이나 과제량의 차이가 없다는 게 증언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탈북자 박경호 씨는 남자와 여자 모두 같은 작업을 하는데 여자라고 봐주는 일은 없다면서 여성 인권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걸 한국에 와서 알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여자 인권 문제입니다. 북한 여자들 너무 억세 강해갖고 몰랐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여자고 여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분명 그들도 똑같은 여자예요. 거칠게 남자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좀 가슴 아팠고요. 그래서 친한 누나가 너무 힘들다, 나 도망치고 싶다, 못 견딜 것 같다,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보고서는 철길과 도로, 발전소, 아파트 등 북한에서 국가 건설 사업 대부분에 동원되는 돌격대의 규모를 최대 약 4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기업소 근로자들은 돌격대 동원 시간을 줄이고 자유 시간을 얻기 위해 기업소에 현금을 바치고 있다면서 기업소들이 이런 식으로 상당 금액의 현금을 매달 수탈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현금 수탈 행위는 일반 가정주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일어나는데 인민반과 각급 학교가 각각 주부와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경제 과제로 퇴비나 폐지 등을 거둬가고 현물이 없을 땐 현금을 수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당국이 전국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매년 거둬들이는 금액은 미화로 약 9억 1,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서울사무소의 안윤교 인권 담당관은 지난 2013년 유엔 북한인권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제 전 세계 문제가 됐다면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유권 규약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아동 어린이 권리 협약이라든가 그 이후의 협약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제 노동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금지가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시와이의 경우에는 일단 적지 않은 수용 시설이 이미 국제 형사법 하에서 말하는 강제 노동 그리고 현대판 노예라는 그런 프레임에 들어간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 있는 여러 가지 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와 도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북한 권은경 대표는 최근 국제사회에 충격을 준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실태는 북한 내 강제 노동과 현금 수탈 체제가 해외에서도 그대로 자행된 결과라며 이 같은 충격적인 강제 노동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은경 대표는 북한 돌격대 출신 4명 등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8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보건성 출신 간부가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표부에서 근무하던 중 최근 탈북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보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유력 일간지인 중앙일보는 5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가족의 전용 의료시설인 평양봉화진료소 등을 관장하는 북한 보건성 1국 출신의 실세 간부 등 2명이 베이징에서 가족과 함께 동반 탈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건성 1국 출신의 실세 간부 한 명이 가족과 함께 탈북해 한국 망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 정권 내부에 최측근이 탈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 관계 부처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관심은 많으시겠지만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
일본 외무성은 5일 베이징 주재 북한 대표부 소속 고위 간부가 탈북해 일본에 망명 의사를 밝혔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주중 일본 대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에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인이 일본 대사관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일본에 망명을 희망하는 북한인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인권 상황과 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주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유하고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엘리트 간부의 탈북은 지난 7월 말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전 공사의 한국 망명에 이어 두 달 만의 일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 요소가 커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지난 9월 말로 끝난 미국 정부의 2016 회계연도에 14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200명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미국의 2016 회계연도 중에 14명의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5일 공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3월과 8월에 각각 3명,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월에 각각 1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12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명, 20대와 14세 미만이 각각 2명, 14세와 20세 사이와 51세와 64세 사이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유타와 일리노이주에 정착한 탈북 난민이 각각 4명이었고 캘리포니아주가 2명, 콜로라도와 켄터키, 오리건주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00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회계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이 2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2010년과 2014년에는 각각 8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탈북자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의료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6 회계연도에 미국에 들어온 난민은 모두 8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이 1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리아와 미얀마, 이라크 출신 난민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북한이 주체가 불분명하고 의도 파악이 제한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유형의 국지도발이나 전략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은신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과 군사력을 갖췄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군의 능력과 미한연합 감시정찰 자원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 등을 제재한 경우는 4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제재였는데 여기에는 북한과 관련된 제재 대상자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이란을 비롯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거래한 중국 기업 등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6일 중국 국적자 4명과 중국 기업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연루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There are no limits and there is no administration red line of exempt countries or companies. We go where the evidence.
이와 관련해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은 지난달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 참석해 국가나 기업을 제재하는 데 있어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제재한 데 따른 부담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당초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기업이나 기관을 제재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가 중국 국적자나 중국 기업 혹은 중국의 근거지를 둔 사업체 등을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BOA가 미 재무부의 특별 제재 대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일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이 제재 명단에 오른 경우는 모두 4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국제 테러리스트와 해외 마약 거래 핵심 인물, 그리고 이란과 미얀마 등 특정 국가와 거래한 혐의 등으로 미국 정부가 마련한 총 10개 제재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인물과 기업 등이 가장 많이 포함된 건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베이징 알리트 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알코사와 중국 다이렌의 주소지를 둔 블루스카이 산업회사, 중국 국적자 리팡웨이 등 모두 22개의 중국 관련 기업과 개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중 13개의 기업 등이 다른 제재 프로그램과 복수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한 개를 제외한 12개의 이란 금융 제재 규정이 적용됐고 나머지 한 개 기관은 조선광업개발회사로 지난 2010년 북한 제재 규정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광신용무역이라는 이름으로도 운영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 기관이지만 평양은 물론 베이징에서도 운영이 돼 중국의 근거지를 둔 사업체로 분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복수 등재되진 않았지만 북한 단천상업은행 베이징지사 라경수 대표와 김광일 부대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등도 중국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 프로그램에서 발견됐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은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개발과 거래, 운송에 연관된 개인이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무기라는 큰 틀에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재 프로그램 대신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지난달 26일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 단둥 훙샹 실업 발전과 이 회사의 창업자 마샤오 훙과 회사 관계자 저우젠수, 훙진화, 러천시는 북한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북한 제재 규정 프로그램이 아닌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에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 등은 해외 마약 거래 인물 핵심 제재에 10건, 이란 금융 제재 12건,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 제재에 7건, 북한과 시리아 제재 각각 2건, 벨라루스와 미얀마, 이라크 관련 제재에 각각 1건씩 들어 있었습니다. 북한 제재 2건은 지난해 소니 해킹 사건을 계기로 발효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5와 2008년에 135515에 따른 것으로 대량 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에서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근거지를 둔 북한 사업체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전체 46곳의 제재 대상자 중 단순히 중국 내에 근거지를 둔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등을 제외하고 순수 중국 개인이나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25곳에서 30곳 정도로 추산됩니다. 특히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기업은 단둥 훙샹 실업발전 한 곳, 중국 국적자는 이 회사의 운영진 4명이 유일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중국 개인 및 기관 중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직접적인 제재 위반이 아닌 제재 대상과 거래를 했다는 혐의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저우와 홍콩에서 사업체를 운영한 에어로 스카이원사와 신젠의 르후아 일렉트로닉사, 스타스 인터내셔널사 등 5개 기업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거래가 문제가 됐고 이란 금융 제재에 오른 12개 개인과 기업 등은 모두 제재 사유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단어가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당초 일부 언론에선 단둥 홍샹 실업 발전 등에 대한 제재를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석했지만 이들은 수출입 금지 품목을 북한과 거래했다는 직접적인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여전히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과 거래를 한 중국 기업이 제재되긴 했지만 확고한 대북 압박을 위해선 세컨더리 보이콧이 더 활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제3국의 기업 등에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홍샹 그룹과 북한 간의 금융 거래에 중국은행 12개가 관여했지만 제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So it's very disappointing that unlike 2005 when secondary sanctions against Chinese banks proved extremely effective, administration is not willing.
지난 2005년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활용해 효과를 거뒀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제재와 달리 현재 미국 정부는 중국은행 업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의지가 없고 이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반면 단둥 홍샹 실업 발전 등에 대한 제재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는 홍샹 그룹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나가게 되면은 확산되는 거죠. 대북 제재를 좀 더 강도 높인 대북 제재, 또 지금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좀 더 위험성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지 등등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청문회에서 프리드 조 장관은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같은 추가 조사가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가 권고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대학원 산하 미한연구소가 4일 워싱턴에서 미한 동맹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전반부에는 1993년부터 1999년 미 국무부 소속으로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 대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미북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그리고 한국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재천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 정치 안보 분야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기조 발표와 토론에서 미한 동맹이 직면한 도전 가운데 하나인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상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 think negotiation can be and ought to be considered a legitimate option. I mean, what are the other options?
협상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대북 제재보다 더 강경한 해상 봉쇄나 선제 공격 같은 방안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안이 더 현명하고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를 따져보면 이런 강경책보다는 협상을 먼저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고수할 수 있겠지만 상황만 나빠졌다면서 북핵 위협을 줄이려면 이젠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과 협상에 임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거론했습니다.
But generally, what I want to say in this policy academic audience is that I want to preserve the legitimacy of negotiations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일단 적절한 조건을 충족해야 올바른 협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런 적절한 조건과 관련해 먼저 협상 목표를 확실히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s that we not enter serious hopefully durable negotiations unless both sides agree.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협상 목표라는데 미국과 한국이 꼭 합의하고 협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목표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협상을 통해 오히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경고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 밖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북한에 어떤 당근책을 줄 것인지 동맹국들과 반드시 협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To be very, very careful about what the United States does,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engage the North, draw them to negotiations.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이거나 실제 협상 중에 북한 측에 제시할 유인 정책을 고를 때 매우 유의하라면서 특히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나 중단같이 미한 안보 동맹과 관련이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한국과 협의하라는 설명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면서 체제 붕괴를 우려하는 북한이 협상에서 반드시 평화협정 같은 정치적 현안도 꺼낼 것이라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루치 전 특사는 실제로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하겠느냐는 반론에 전쟁은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니며 협상이 가능하다면 전쟁보다는 협상이 낫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김재천 교수는 미한 동맹이 굳건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no option but to, you know, approach this with the, you know, multi-track approaches.
대북 제재 그리고 확장 억지력 강화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북한 측에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동시에 조건이 맞으면 외교 협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재천 교수는 그러면서 확장 억지력이 내용이나 협상 조건 그리고 목표와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문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가 서울 강남구에서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3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공연장에서는 문화로 여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통일 문화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탈북 만화 작가인 최성국 씨와 탈북 권투 선수인 최현미 씨 등 탈북민들이 이야기와 트럼펫, 성악, 기타 등 공연으로 함께했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체육본과의 라종억 위원장입니다.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것이 그 400명 정도의 상임위원이 10개 분과에 이렇게 나누어서 조직되어 있는데 주로 그 대통령님이나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건의의 피드백이 아리송하고 그다음에 실사구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무언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소통이 되어야 그걸 또 집중화해가지고 대통령님한테도 우리가 뭐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시민단체하고 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후 외환 중에서 통일 공감대를 국민한테 만들고 또 통일에 대한 안보 의식도 제고를 시키자 이렇게 한 문화를 통한 그런 행사입니다.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계속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체육분과의 라종억 위원장입니다.
제가 실제 경험으로 100번 뭐 세미나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그보다는 제가 동성동에서 한 번 연극을 하니까 훨씬 더 비주얼 이펙트를 갖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특히 감동을 줘가지고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의 역할이라는 건 88 올림픽이 동부 유럽권 공산권도 해체시키고 아메리칸 팝이라고는 미국 문화가 소련의 냉전 체제도 종식시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작년에 그 우리나라 젊은 군인들이 발목 피해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그 도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역시 스피커를 통한 한류 전파로 북한이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문화의 힘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문화를 갖고 우리 남남에는 갈등을 풀고 북한에는 주민들한테 한류를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열린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 또 탈북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소장입니다.
통일하면 좀 딱딱하고 집합된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오늘 이 통일 행사는 문화로서 북한에 접근하고 또 그래서 이제 패널들도 탈북민 다수가 나오고 또 한국의 많은 평통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와 또 학생, 탈북자 뭐 이런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어떤 뭐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좀 분위기가 맞지 않고 오히려 이런 문화적 접근으로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북한을 알리고 그래서 남과 북의 문화가 하나의 끈이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결국 우리 탈북민들이 먼저 온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입니다.
각 지역의 민주평통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공연도 관람하고 각 지역의 활동들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니 뭐 이 문화예술을 하든 뭐 저 이 그 뭐 경제활동을 하든 탈북민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와서 정착을 빨리 해서 여하튼 자주 저 만나고 우리가 또 이끌어줄 건 이끌어주고 해서 빨리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그런 길을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본래 6.25 때 나온 사람이거든. 그래 이북에 대한 그게 좀 많이 폭이 넓고 좀 만나고 싶고 예, 활동하고 싶고 그래. 여기서 통일에 대한 뭐 구상이라든가 강의를 들으면 아이고 참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시청하는 것보다는 이제 공감을 하고 서로 이렇게 뭐랄까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럴까? 그러면 더 마음속에 더 깊이 남고 아무래도 지역에 가서 홍보하기가 좋겠죠. 또 그리고 지역에서도 탈북민들을 잘 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또 저희 책임감도 있고 하니까 여기 와서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도 또 서로 따뜻해지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탈북민 관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받고 통일 준비 과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한반도 통일을 위한 문화로 가는 이런 행사니까 와봤어요. 이런 데 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늘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제가 또 뭘 하나 배우겠죠. 뭘 하나 배우고 저도 이 다음엔 또 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왔어요. 요즘처럼 북한남이 이렇게 경색된 국면으로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조금씩 유화적으로 접근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앞으로도 문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향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인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체육분과의 라종옥 위원장입니다.
성공적인 건 결국 그 민족 동질감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소프트 론칭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보는 안보대로 확실하게 지켜가면서 통일이 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건 어떤 정략에 의해서 통일 정책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전체의 통일 기반 조성이 차분차분하게 첫째 탈북민들의 안정화 그다음에 통일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 북한 주민들의 관계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법제도 개선 이런 걸 하나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6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5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 2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9도. 황해도 해주 오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2도. 함경남도 함흥, 그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18도. 함경북도 청진,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18도. 강원도 원산, 구름 많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19도. 양강도 해산,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3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6년 10월 6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EU의 외교 수장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 중인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벨기에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북핵 문제에 대한 엄중성과 대응의 시급성이 커졌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 대북 제재 결의의 조속한 채택과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독자 제재 등 대북 압박 수단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5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게 아프간 정부와 평화 협상을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탈레반이 전투를 영예롭게 끝낼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주 반군단체의 지도자가 아프간 정부와 체결한 평화 합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면서 평화 합의는 탈레반이 전투를 끝내고 지속적인 안정을 보장하며 국제연합군의 완전한 철수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과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을 중단시키기 위한 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4일 시리아 사태가 전반적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전투를 끝내도록 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5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러시아 측 대표를 별도로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한 시리아 휴전이 지난달 발효됐었지만 일주일 만에 파기되고 전투는 다시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해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10월 의장국인 러시아의 비탈리 주르킨 대사는 5일 차기 사무총장을 뽑는 6차 비공개 예비투표에서 구테헤스 전 총리가 이사국들로부터 찬성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추르킨 대사는 다음 날인 6일 안보리 공식 투표를 통해 구테헤스 전 총리를 단일 후보로 유엔 총회에 추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안보리는 일종의 찬반 투표를 통해 유엔 총회에 본 투표로 보낼 단일 후보를 선출합니다. 한편 현재 유엔을 이끌고 있는 한국 출신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올해를 끝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반 사무총장은 지난 2006년 사무총장이 된 뒤 10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미 동남부 지역을 향해 북상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당국은 5일 허리케인 매튜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상륙 예상 지점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시속 193km의 풍속과 함께 강한 폭우를 동반한 매튜는 오전 11시 현재 바하마 제도 남쪽 169km 지점에서 시속 19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매튜는 앞서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 일대를 강타해 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관공서와 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주민 수십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5일 미국 태평양 사령관과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5일 도쿄에서 만나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이나다 방위상은 미국과 일본의 신뢰관계가 매우 강력해졌다고 평가하면서 미군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미국과 일본이 서명한 상호 군수지원협정 개정안이 임시국회의에서 조기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차바가 일본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차바는 5일 오전 11시 현재 쓰시마 북서쪽 약 90km 해상에서 북동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50m의 강풍을 동반하고 태풍이 이동함에 따라 일본 규슈와 동해에 인접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